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을 안다 하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온전한 관계 속에 주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 또는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이러한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기도했느냐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4절에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들어줄게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의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의 뜻이 뭐냐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기도를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없습니다. 내 뜻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이 없다. 그 얘기는 내 스스로 내 뜻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뜻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포기해서 버려버리는 내가 버려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 뜻은 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없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알매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뜻이 실리지 아니하는 내 뜻이 포기된 그러한 기도가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려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 세운다는 것, 내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맡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내 뜻이 포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포기되어진다.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지금 놓여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소원을 하면서 또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자가 형제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은 그의 뜻대로 구한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형제에 대한 기도, 바로 이 내용은 형제와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이 본문을 단지 기도를 하라거나 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로 나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지느냐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기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가 사랑을 지금까지 언급해 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까지 사도는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사도가 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까지 함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제 사랑 그것은 결국은 어떤 도덕과 윤리 또한 신자의 덕목으로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로 흘러가 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형제 사랑은 결국 인간이 창조해내는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형제 사랑은 그건 결국은 성경서 말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형제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거짓된 것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 사도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형제 사랑을 떼어버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머물러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문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끄집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제를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의 상상이나 추상이나 막연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교회와 연관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엉뚱한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말을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같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이라도 제해버릴 때 그 사랑은 거짓된 것으로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사도의 가르침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봐야 그건 거짓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의 관심은 형제를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게 형제거든요. 한 지체이고 한 식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께라는 관계 속에 있는 형제한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백성된 관계에 있는 그 형제를 향한 관심이 맞다는 것인데 그 형제를 향한 관심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참된 관심이냐? 뭐가 사도가 말하는 형제의 사랑에서 나와지는 관심이냐? 그걸 우리가 살펴야지 않겠습니까? 먼저 형제한테 우리 관심을 둔다 이런 얘기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형제한테 관심을 둬야 될 나는 누구냐는 것.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영생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신자죠. 이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신자가 항상 그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소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주 복된 선물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뭔가 선물을 받았다면은 그 선물을 포장재금만 어떤 다락에 쳐놔버리는 것, 이건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물을 주시면은 그 선물로 말미암았던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할 거란 얘기죠. 여러분께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받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고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없다 던져 내버리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선물을 주셨으면은 믿음을 풀어헤치고 은혜를 풀어헤치고 그게 뭔지,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뭔지 이걸 아는 가운데에서 그걸 마음껏 내가 누리고 그 누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고 또 그걸 우리가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거, 그게 신자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자이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은혜의 어떤 진술을 맛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면은 그 은혜를 원한다면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소원하는 그게 바로 신자라는 그러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왜 소원을 하게 되느냐? 그 일면에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날마다 부추긴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오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세상이라는 것이 참 내가 뭐 진저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 아주 나에게 나쁘고 아프고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로 다가온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밀쳐낼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가지고 내 눈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항상 나의 정욕과 일치된 것, 그것들만 들고 나에게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수시로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좋은 것에 더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이더라 그 말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면서도 나에게 더 사실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더 몸에 와닿는 것은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들 그런 절감을 하겠지만은 내 스스로 신자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르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자신을 내가 안다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다만 상상적으로만 나에게 좋다는 이런 막연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 은혜만큼 내가 언제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믿음이 온전히 거하지 못한 그런 나를 내가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 그런 자연한 신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고 유혹에 이끌려가는 그런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나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항상 나를 넘어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 이걸 깨달을 때에 또 감사함이 나와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형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생각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나를 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신자가 형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넘어짐을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의 넘어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한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은 그건 과연 스스로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넘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지는 자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신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 본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안 본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넘어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은 넘어짐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여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넘어지면서도 자기 넘어짐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넘어짐을 보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면 결국 그 모두가 다 거짓된 거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넘어짐을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나를 붙들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라면 형제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 같은 소원, 같은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진 형제가 있을 때에 형제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넘어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형제의 관계라. 그게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속한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형제다, 그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것, 형제에 대한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서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영생이 있는 신자가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하나 있죠. 사망이 이르는 죄하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또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형제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다, 이러한 얘기고, 반면에 또 사망이 이르는 죄가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를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알려면은 그 사도가 17절에서 모든 뿌리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것, 뿌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불법을 행하는 건 몽땅 다 죄다,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법이 아닌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법이 아닌 쪽으로만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 이걸 가지고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5절 6절 보면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3장 5절 6절이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의 그런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뿌리고, 그 뿌리가 죄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한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한테 해당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망 이른 죄가 뭐겠습니까? 사망 이른 죄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사망 이르게 한다겠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그대로 사망 이르게 돼요. 뭐가 없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되고 사망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아니한 죄를 죄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뭐 사망이 이르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서도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사망 이른 자가 누구냐? 주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몽땅 다 사망 이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사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뭐 기도할 자와 기도하지 아니할 자를 구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형제와 형제 아닌 자의 관계를 지금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불의를 범하지만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관계, 이것이 곧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관계는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형제가 아닌 자는 은혜를 멸시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다 형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율법 범한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주 안에 다 용서받으니까 그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죄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러한 신자라면은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자기가 넘어질 때에 지옥 갈까 두렵다 이것이 아니고 내 죄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신자는 넘어지는 형제를 볼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형제가 넘어지면서 자기 악함을 알고 나 역시 넘어진 존재라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 이런 기도가 자연히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형제가 생명을 얻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형제란 어떤 관계이며 서로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관계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건 서로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서로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모이는 것 그게 바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형제 관계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딴 데 둘 곳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영생 있는 자로서 그 영생을 소망하고 그 영생을 누린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형제에 대해서도 그 생명에 관심을 두는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형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형제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은 결국은 내가 나에 대해서도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나의 생명에 관심도 없으면서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마치 주를 믿는 것처럼 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오늘 본문의 말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한 결론 내려지기보다도 과연 너는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을 누린다 살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깊은 물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내 모든 소원을 두면서 살고 있다면 그 관심은 자동적으로 형제를 향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오직 그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 관계된 그러한 기도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말대로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심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서로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모이면서 나부터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고 귀한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형제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형제의 사랑은 자연히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내가 행여 발로 차버리고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한 관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을 때 생명을 누리고 사는 데 관심이 있을 때 자연히 형제를 향해서도 그런 관심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살기를 소원하는 그 관심이 우리 온 형제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